21절.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또 20절을 읽고 다 같이 21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배위원 팀장 일동이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귀한 강사분 오셨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동안 CB에서 나의 기쁨 나의 찬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시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쪽에서 CBS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론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또 30분간 또 설교 방송도 하시는데 그동안 기로 듣던 우리 목사님을 실제로 예, 한번 모시고 오늘 세미나에 귀한 말씀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목사님은 미국 남가주 크리스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006년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까지 대구 대명교회에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임한 이후로 복음화율이 낮은 대구 땅에서 세대를 초월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목회의 본질인 복음의 진수를 설교하는 귀한 목회자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대신대학교에서도 신앙의 고학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바쁘신 가운데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하며 축복하는 축복성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두 손을 다 같이 뻗치시면서
할렐루야. 수많은 부흥회에 또 헌신 예배 가봤지만 설교 전에 축복성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 더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천천히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직분을 모릅니다. 다 아시니까. 집사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이제 계속 따라 하십시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데 다른 교회는 보통 목사님 일을 부응해 주십시오. 또 헌신예배 해달라는 날짜 통보와 함께 끝인데 이 교회 김 장로님 얼마나 열정적이고 별나신지요. 확인하고 기도하고 재차 또 이래 하시는데 야, 이 좋은 교회 맞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안고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다 그 모양 다릅니다만 나름대로의 이유를 안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는 마음의 소원이 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어머니는 나는 소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데? 엄마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는 내 새끼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뭔데요?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내 새끼들이 배 골치 않는 거다 그래요. 세 번째는 뭔데? 내 새끼들 공부시키는 거다 이래요. 엄마 내 새끼 얘기하지 말고 엄마 소원이 있나 하니까 그게 내 소원이래요. 참 소원도 희한하다. 사람들의 소원을 분석한 어떤 책을 보면은 어릴 때는 너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대다수 아이들이 내 소원이고 장래 희망입니다. 나는 소원이 내가 자라나서 뭐 학자가 되고 싶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주로 장래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청장년 시대가 되면은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하면 모든 내용은 달라도 가지고 싶은 소원, 남보다 더 높고 많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은 나는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여자도 얻고 싶고 또 주부들은 좋은 집을 얻고 싶고 늘 이런 가진 것에 대한 소원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연말한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좀 건강해 봤더라면, 옛날처럼 열심히 섬겨 봤더라면, 이런 옛날에 내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던 때로서의 돌아가고 싶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런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또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원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한 번뿐인 인생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서서 내 모든 은행 심사를 평가받을 날이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목사야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나 물으면은, 주님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부흥하고 뭐 이런 소원 가지는 소원 하다가 왔습니다. 뭔가 제 마음이 흡족하지를 않아요. 또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비전이라고 둔갑한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소원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빌립보서, 오늘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읽었던 빌립보 1장 19절로 21절에 보니 눈이 이만큼 커져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와요. 그것도 보통 소원이 아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면은 하나님이 제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길을 막아서 저를 유럽으로 돌렸는데, 하나님 제 소원은 언젠가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뻗어나가서 제가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수만 명의 전도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과 맞는 소원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충격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것 같다. 나도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이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진짜 사도 바울의 소원, 이게 뭐냐를 보고, 저는 이것이 저 자신도 또 오늘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실수로 아는 거로, 20절 초반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뭐예요?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산다. 말은 많이 듣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헬라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첫 번째 것이 중요하죠. 영어에는 어순을 보면은 end를 맨 나중에 붙여요. 쉼표, 쉼표, 쉼표는 뭐 사과, 배, 감 다 똑같은 위치지만 헬라어는 가장 앞에 선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소원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삽니까? 예,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삽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미나니까 제가 학자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H.J.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첫 번째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현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그 현재 의무는 다 달라요. 성도의 의무, 중직자의 의무, 학생의 의무, 주부의 의무, 목회자의 의무 다 있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 학생들은 뭘까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예배당에 너무 있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의무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외쳤더니만 학생들은 나 싫어할 것 같아요. 따라하라 그래요.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공부하다 죽는 건 순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어디 목사님 왜요 집사님 그런 얘기는 자주 해주세요 그래요. 어쨌든 학생들은 하나님 주신 의무는 공부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되면 게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아직도 토요일이 되면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는 설교에 몸부림치고 외우고 노력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보는 거죠. 아마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나를 하더라도 현재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대충 해서 남편 드시게 하면 안 돼요. 요리를 해도 정말 사람의 재능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똑같이 끓여도 개죽같이 끓여 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이걸 목사가 말할 수도 없고 삼계탕을 끓여주는데 거기다 먹다 남은 튀김을 넣어놨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제 친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모님이 다른 건 다 탁월한데 음식은 그냥 대충 해가 내놔버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다 다르게 하셨는데 다 다른 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의무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의 의무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의무가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의무가 있고 주부는 주부의 의무가 있고 심지어는 자식은 자식의 의무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다. 두 번째는 H.J. 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두 바퀴 세 바퀴 막 돌아가도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사는 것. 찬양 중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이 요즘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슬그머니 사탄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 속에도 세속화의 물결들이 빨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예 우리가 시의 세월을 따라갈 생각도 못하지만 왜 세월을 못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 안 좋은 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바뀌는지 말도 못 따라가겠어요. 오늘도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만한 자기들 그 편지 쓴 거 담임 목사님께 해가지고 스승이나라고 쓴 걸 받았는데 2년 전에 제가 희한한 걸 받았어요. 근데 애들 써놨는데 고등부 회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담임 목사님 간지 포스 짱입니다요. 그래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간지 포스 짱이다. 저도 그래도 이제 50대가 곧 됩니다만 도저히 제 머리로는 해석이 안 돼요. 간지 포스 짱 짱은 알겠어요. 짱 뭐 이러면은 뭐 최고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인데 간지 포스 짱.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개새끼 보고 간지야 간지야는데 목사 보고 개새끼는 할 일은 없고 이 도대체 간지 포스는 영어 같아요. 뭐 포스. 아 그래? 우리 딸아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딸아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물어봤어요. 야 지금 고등부에서 아빠 보고 간지 포스 짱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뭐 욕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에헤, 아빠 정말 수준나다 하여튼 좋다는 건 아세요 그래요. 이게 이미 수준 차이가 그러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문화도 그들의 전통도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 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제가 여기서 좀 붙이면은 그래서 누가 저보고 보수 목사라 그러던데 찬양도 찬양다워야 되고 예배도 예배다워야 돼요. 요즘은 이래 가보면 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가사만 빼버리면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닌 것 같은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 소개했듯이 제가 금요일날 생방송도 연장 아나운서하고 진행하고 방송이 나가는데 늘 CBS를 어디 갔다 오면 켜요. 저녁에 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오는데 아주 몸이 피곤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CBS를 켰더니만 죄인 얘기인가 누가 이렇게 복음성가 인도자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곡을 하나 틀어준대요. 시편 23편을 틀어준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 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많이 힘든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찬양드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음이 제가 기대하는 음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자들에게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랩으로 부르더라고요. 랩으로 두두두두두두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따따따따따 이러는데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나?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 찬양 참 선별도 잘하고 잘하셨어요. 너무 세속화된 거 부르지 마세요. 너무 싱코페이션 들어가고 가사만 빼버리면 세상 노래보다 더 날라리 같은 거 부르지 마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주일날 충격을 받고 주일날 됐는데 이게 마침 연결이 딱 되는데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피스곡 찬양이 시편 23편이에요. 겁이 덜컥나. 이것들이 또 나와가 툭툭툭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찬양대가 나와서 피스곡 시편 23편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혼자 강대상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울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박수를 외치세요. 박수는 하나님께. 이건 얼마나 그날 은혜 받았던지 제가 집에 와서 따라해 보고 그 악보를 구해가 니 한번 쳐라 그래. 제가 지금 이걸 익힌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찬양답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제가 하나의 찬양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해치지는 않느냐. 내가 세속에 물들지는 않았느냐.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시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늘 고민하는 거죠. 예수 고민하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된 모습과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은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포스터는 쓰고 있습니다.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우리는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카페이기나 많은 학자들의 책에도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자주 쓰는데 성경의 수천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정신병이 걸리기 좋은 사람, 우울증이 걸리기 좋은 사람 1등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게 행복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형들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 그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형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이 가장 정신병이 되기가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 사람이 혼자 너무 외로우면 벽보고도 얘기하고 이상한 뭐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있으면 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다려봐도 미래가 없을 때에 사람은 미쳐버려요.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는 미디안 상고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외로운 그에게 사탄은 또 그런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다가 그에게 동침하자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감이 안 오세요? 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당대 최고의 이집트의 시위대장의 아내라면은 말을 안 해도 엄청난 미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이를 성경에 계속적인 용법을 쓰고 뒤에도 나와 있어요. 뒤에도 여자가 지속적으로 그냥 한번 와가지고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 흉내가 제가 눈이 찢어져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매일 요셉에게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계속 집요하게 누가 허락할 때까지 밤 자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이겨내야 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똑같이 그런 몸부림칠 만한 외로움과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미래가 없는데 요새적인 여자가 와가지고는 하룻밤 자자,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니가 나를 백을 삼아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 주여 이겨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거기 뛰어들어가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요셉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 자자 일 안 해도 내가 먼저 아침에요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접근했을 것 같아. 아침에요.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아침에요. 이것이 창세기 39장 9절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나와요. 경상도 말로 하면 아지매요 안되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도 내가 주인이 당신 말고는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인간 앞에서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없고 설사 그럴지라도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특죄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궁금하면은 청년들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바로 요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집요하게 유혹을 하다가 뿌리치는 것까지 나오는데 성경에 없는 사건을 이집트 왕자에는 그려놨는데 제가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집트 왕자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요셉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넣는 걸로 보디발의 아내가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지배하게 남편 보디발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요셉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자존심에 금이 가면요 겁나는 거예요. 이게 죽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진짜 나 사랑하면 내 겁탈하려고 했는 요셉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 영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를 사정없이 따기를 때려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꼬리 쳤잖아. 네가 유혹했잖아. 나는 알아. 제가 영어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과 불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제 포스터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자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산다. 남들은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은 나는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해야 되고, 남들은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철저하게 그걸 죄라고 인식해야 되고, 남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지질이도 참 가난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교회도 하고 몇 년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피자 배달을 하면 단골집을 한 400집 이상을 다 외워요. 주소만 딱 보면 아 어느 집 배달을 하죠. 한데 피자 딜리버리들은 칩을 가지고 사는데 칩이 주는 게 문화입니다만 그래도 안 줘도 그만이에요. 말은 못하는데 가보면 통계가 나와요. 어떤 집은 팁을 후하게 주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좀 짜게 주는, 정확하게 주는 집도 있고, 10에서 15%니까 아예 안 주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한데 제가 통계를 내보면은 제일 잘 주는 게 누구냐면은 흑인, 백인 중에는 백인이 잘 주고, 남자, 여자 중에는 남자가 잘 주고,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잘 줘요. 그럼 결론은 백인 할배가 굿이야. 그렇게 하는데 5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백인 아저씨인데 배달을 10번, 20번 가면 갈 때마다 술이 이만큼 되어 있어요. 우리 피자집에서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를 기름값으로 주는데 갔다 오면 오히려 손해예요. 피자 딜리버리들은. 누구나 안 가려고 하죠. 그러면 피자 전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피자 딜리버리들이 4명이면은 탁 보면 서로 단골을 외우니까 그 집엔 안 가려고 해요. 멀리 가서 기름만 떼고 가서 절대로 팁 안 주니까. 안 가려고 전부 이렇게 민기적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주의 종이 그렇게 잔머리 쓸 수도 없고 그날 또 제가 이렇게 뽑아서 피자 두 판에 샐러드를 하나 시켰습니다. 피자는 따뜻한 거니까 가방 안에 넣고 샐러드는 볼에 이렇게 그 일회용 용기에다가 위에 그냥 얹은 거예요. 그 집에 한참 차를 타고 15분 만에 가서 집 앞에 밤에 내려서 피자 가방을 들고 여기 위에 샐러드를 얹었어요. 한데 나와서 깜깜한데 그만 주차장 턱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가방을 쏟은 거죠. 쏟는데 빨리 재빨리 잡아서 피자 가방은 잡았어요. 잡았는데 샐러드 인시 용기에 들어있는 게 땅에 탁 떨어졌는데 순간 몇 초 사이인데 제 머리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느냐 하면은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멀다. 이게 점점 가는 거죠.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니까. 두 번째, 저놈은 한 번도 팁을 준 적이 없어. 우리 딜리버리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야. 세 번째는 너무 저놈은 술이 채어 있다는 거예요. 취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와, 천만 다행이네. 그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잔디밭에 떨어졌네. 핀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펴고 양상치 토마토 두 쪽 까만 거 여러분들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는 이렇게 작으니까 한참 주웠어요. 제가 올리브 치즈 두 쪽 퍼펙트 뚜껑을 딱 덮었어요. 덮어서 배를 눌렀습니다. 벨을 누르면은 미국인들은 음식이 오면 꼭 확인을 합니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날 또 딱 문을 여니까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오우, 딜리버리 맨! 먼저 피자를 딱 꺼내보더니만 술이 취한 사람은 말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피자를 한참 이래 보니, 구워 그래요. 좋대요. 나는 지금 이게 피자는 관심이 없고, 검사가 지금 빨리 이게 샐러드가 검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샐러드를 좀 혹시나 그 잔디피라도 들어갔거나 흙이라도 묻었으면 어떻게 될까? 막 원래 재진 사람은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콩닥콩닥 네가 빨리 결정 내려라 하는데 샐러드 볼을 열고는 대답을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수리체가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도 보고 막 그런데 뭐 묻었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백인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Very good. Very good. 아휴, 됐다. 돈을 받고 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 빨간 피자 가방을 제 차 뒤에 싣고 핸들을 다 잡고 15분 동안 피자집에 가야 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감히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 이런 말 하기도 송구스러운데, 네가 목사냐? 네가 섭취한 사람 앞에 그 작은 일에도 뜨뜻하지 못하는 놈이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주의 종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섭취한 저 사람도 속이는 게 너가 앞으로 교인들 안 속이겠어? 얼마나 괴로운지 가는 내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 그게 오래가요. 얼마나 제겐 괴로웠던지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이사가고 없더라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내가 미안하다 그때. 뭐 미안하다 그랬다. 그 사람은 뭐 한참 지난 거 벌써 뱃속에 다 사라졌는데 뭐. 그래도 그때 제가 이 말이 H.J. 포스터의 말이 저는 이해가 대번되는 거예요. 아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담당해라. 이것 다섯 가지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전과 같이 믿음의 용기와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20절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이게 2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제가 좀 더 쉬운 말을 한다면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걸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여기에 표현이 하르메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담대함이고 하르메시아 또 하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르메시아예요.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의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에는 감옥이라는 보다는 가택연금이에요. AD 62년에서 63년경에는 집에 이렇게 가택연금이 되고 AD 67년에서 68년은 진짜 감옥에 착고에 차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가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내가 이러다 몸도 약해지고 옛날에는 예수 믿다 죽을 각오도 돼 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고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내 소원은 내가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용기 담대함 끝까지 주님 나 그거 담대함 좀 주세요.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28절에는 그런 담담이 있는 것 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보면은 그래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이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또 화면도 제가 찾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리버티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로이 코스터너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전체 수석을 하고 미국에는 1등하는 애들이 졸업할 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미국이 케네디 시대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인재가 나오지 않고 망쳐드는 거예요, 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학교에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버리게 만드는.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겁니다, 로이가. 애가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몇 번 놀랐어요. 그 아이가 연설을 하러 학교에서 적어놓은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 졸업식이나 이럴 때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같은 걸 하면 안 되는데 학교 연설문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우등 메달을, 최우등 메달을 달고 애가 연설을 앞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로이 코스터너가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꺼내어서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웁니다. 굉장한 담대함이죠. 아이가 고등학생이죠.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래 되면은, 저거는 무슨 종교야, 맹신자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가 평상시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제가 알겠어요. 애가 연설문, 정상적인 연설문 찢어버리고 뒤에 교사들은 멍하니 앉아가지고 시침을 한 거예요. 한데, 애가 그걸 찢어버리고 연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있기까지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얘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외우는데 앞에 앉아있던 그 친구들이 저놈 저거 미친놈 아니야가 아니라 전부 환호를 보내고 와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요. 끝까지 주기도문 하니까 더 박수를 쳐요. 얘가 평상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었느냐, 이게 이렇게 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보지 못하고 너무나 그래도 나는 신앙에 담담시킨다는 걸 애가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게 미국 사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CNN에서 얘한테 나중에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물어요, 애한테. 너 그렇게 하는데 두렵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부모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며칠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지는데 내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무신론 단체들이 얘를 징계하려고 그래도 징계할 법이 없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다 하는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담대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남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니까 한번 로이 코스턴의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실까요? 방송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졸업식장입니다.
For God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Yes, Lord.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보세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치고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면 우리가 그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낼 때 세상은 오히려 역으로 박수를 칩니다. 친구들은 환호를 보내줍니다. 그 용기의 찬사를 보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청년들은 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존귀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물론 이것도 찬양이죠. 여기서 말하는 존귀케 된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메갈리노라고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내 몸에서 예수가 메갈리노 되기를 원한다. 내 속에서 그 메갈리노라는 표현은 증가시킨다, 확대시킨다는 뜻입니다. 증가한다, 확대한다. 무슨 얘기냐? 내 속에 예수님의 퍼센테이지를 증가시킨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의견을 확대시킨다. 이게 바로 메갈리노예요. 자기를 낮추고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날 알아가는 것.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늘 암송하면서도 실제 예수를 높이고 나를 죽이는 게 되지 않기에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주님 내 속에서 예수가 메갈리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메갈리노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생각이 90이고 예수님이 10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나는 죽이고 내 퍼센테이지는 죽이고 주님의 퍼센테이지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해도 주님 원하시면 참는 거죠. 내 의견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교회가 그렇고 주님이 생각하면은 그 의견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당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메갈리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재직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메갈리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메갈리노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진짜 문제 때문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를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드러나요. 얼마나 내가 많이 드러납니까? 참 드러날 건덕지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면 예수를 드러내면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고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들지만 그게 맞추다 보면은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 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긴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이런 게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높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자기 자존심 다 드러내요. 한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로님은 특징이 부부싸움만 했다 그러면은 집을 나가세요. 권사님은 성격이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장로님 집 밖에 나가 문을 잠궈버려요. 그래서 몇날 며칠 그냥 독하게 서로 막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두 분이 하루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후부간에도 나이를 죽이고 예수님을 종기케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또 두 분이 소상에서 싸움을 했는데 장모님이 안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가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게 또 이랬구나. 그 사람도 문을 잠그려고 딱 생각하는데 아유,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이게 아니지. 내 자존심 드러내 좋은 게 뭐 있나. 그래도 요만큼 자존심이 남아서 장모님도 머리는 못 가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그런 사람도 문은 걸진 않대 빼꼼히 열어놨는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권사님이 그래도 좀 더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고 뭐 그냥 들어오세요 가면 되지 찬송을 불렀대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장로님이.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부르면서 화답의 찬양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촬영하더군 하요 슬프고도 외로 끝난 거지 뭐 축복상.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 드러내다 하나님 앞에 서지 마세요. 그저 당회 안에서도 내 드러내다가 인생 마치고 교회 안에서도 나 드러내다가 인생 마치고 한 번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죽여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내가 한번 맞춰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윌리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은 왜 바울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렸나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엄청난 수모와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런 것까지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내 요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죄가 문득문득 올라오는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높여야 내 기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서 내가 내 기분 따라 다 하고 내 자존심 따라 다 했을 때에 장차 하늘나라 갔을 때 받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번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봅시다. 진짜 허황된 것, 세상의 꿈 같은 것만 쫓으며 내가 소원 따라가다 허망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 최소한 내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며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헌신하는 위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